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남.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저희가 방송 오프닝에 사실 스몰 토크로 날씨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저희끼리 아 이제 날씨 이야기 금지 스몰 토크로 막 이런 네. 농담도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방송 주제를 날씨로 잡아봤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예요.
네. 요즘 정말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날씨가 국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 8월에는 정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0명이 넘게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번 달 초에는 이례적인 역대급 강도의 태풍 힌남노가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는 또 태풍 남마돌이 찾아오면서 그 울산 지역에서 또다시 피해가 그러니까요.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올해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정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고요. 미국의 경우는 더 특이했는데요. 동부에서는 집중호우, 근데 반면에 서부에서는 뭐 9월 달에도 뭐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말 같은 미국 안에서도 지역이 나뉘어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듣동라 분들께서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바로 파키스탄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파키스탄에서는 정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서 수천 명이 숨지고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정말 국가적인 재앙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수도나 보건시설 같은 되게 사회 중요 기반이 막 홍수로 파괴가 되면서
네.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감염병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아동이나 이런 취약계층의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현 상황에 대해서 파키스탄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좀 눈여겨보게 됐어요. 파키스탄 정부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구상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인 파키스탄이 지구온난화가 부른 재앙의 최전선에 서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재앙에 직면한 나라에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한 1.09도 상승했다고 해요.
이미 1.09도요?
네. 근데 최근 이어지는 이상기후는 이 가파른 온도 상승의 여파가 작용을 한 것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가파른 온도 상승을 만든 이 기후위기의 책임 소지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이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의 문제 정말 기후위기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후위기 문제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정말 얽히고 설켜 있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든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인 것만도 분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정말 본격적으로 나눌 전문가분을 초대했는데요.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에이펙 기후센터 원장 등을 역임한 권원태 박사님입니다.
네, 권 박사님은요. 국내 첫 기후변화 연구를 추진한 기상 전문가이고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죠. 이 IPCC가 발표한 제4, 5, 6차 보고서의 주 저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기후변화학회 고문으로 계신데요. 권 박사님과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의 원인 그리고 기후변화를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위기 상황 그리고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권원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권원태고요. 저는 뭐 대학교 때부터 기상을 전공을 했고 전공 분야가 기후 쪽이었어요. 그리고 97년 뭐 그때부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25년 정도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기후 변화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부터 기후를 계속 전공해서 계속 이 기후 변화를 보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자면은 박사님을 비롯한 전문가분들이 느끼는 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뭐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국제적으로는 진행이 됐지만 국내에서는 정말 전문가들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관측자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처음에 분석하기 전에는 아 그냥 뭐 변하고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놀랐던 것이 그때 1.5도 우리나라 기온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뭐 강수량 같은 데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났었고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에도 굉장히 놀랐지만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2100년까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해봤는데 점점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엔 지금 느끼는 건 이거는 위기감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데 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많은 그 기후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중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또 기후변화를 부정하잖아요. 90년대나 2000년대는 더 이런 경각심이 훨씬 없을 때니까 기후변화 그렇죠. 그게 뭐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뭐 이런 시선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 이제 회의론부터 물어본다던가
네.
그다음에는 심지어는 뭐 2050년에 뭐 당장 우리가 멸망합니까? 이렇게 묻길래 아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아 저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네.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하면은 다들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데 대응을 하는 문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외국은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뭐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뭐랄까 그 회피하는 듯한 그런 것은 그래도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예. 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또 태풍 힌남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정말 유럽의 가뭄과 파키스탄은 정말 이례적인 홍수로 정말 전 세계에서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박사님을 비롯한 기후 전문가분들은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건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어떤 빈도가 더 이제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기후변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들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기후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가령 제가 최근에 봤던 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면 유럽은 뭐 폭염에다가 가뭄에다가 산불 이게 네. 한꺼번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 그 예측하는 데에서도 그런 그 것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현재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의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겠고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비가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참 굉장히 어려운 건데 기후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일기예보하는 모델이 있는 건 아시죠?
네.
그 예보 일기예보를 하는 그런 기상 모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모델인데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5일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뭐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파키스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그렇게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그 얘기에서 보면은 파키스탄이 그 초여름에 보면 폭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뭐 네. 50도까지 거의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가 녹은 거예요.
아, 네네.
빙하가 녹고 비가 많이 오고 비도 700%까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양을 보면 이게 뭐 한 200ml, 300ml 이 정도 수준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 잠겼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가지 조건에다 큰 그 영향은 아니지만 해수면이 지금까지 20cm가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해수면 상승까지 세 가지 요인이 같이 그 포함돼서 지금 파키스탄의 그 침수 현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파키스탄에서도 이상 기후의 현상들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거고 또 사실 아까 산불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요. 2년 전쯤에 있었던 호주 산불 같은 걸 보면서 저는 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모델을 돌려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긴 한데 앞으로 이상기후가 더 잦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IPCC 보고서 이제 최근에 나온 6차 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은 뭐 1도에서 1.2도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 1.5도가 되면은 지금보다 거의 이런 현상들의 발생 빈도가 한 두 배 가까이 그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배 정도요. 네.
그리고 단순히 그 발생 횟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폭염 같은 경우에 특히 강도가 점점 지금보다 더 세질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5도 온난화를 뭐 억제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조금 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1.5도가 되면은 안전하다라고 사람들한테 잘못 그런 그 인상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1.5도가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런 극한 현상들의 발생도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강도도 더 세해질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에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좀 과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기후 변화가 발생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우선 폭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응결이 돼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쵸.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7%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1도 정도 올라간 그 상황에서는 그 정도. 제가 그 본 거에 의하면은 1.5도 올라갔을 때에는 집중호우의 세기가 한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폭염이나 가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고기압이 그 강해지는 지역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고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는 안 오고 구름도 잘 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곳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름이 없으니까 햇빛이 더 많이 비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고온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고온이 일어나면은 토양에 있는 그 수분이 빨리 증발해 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가뭄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폭염과 가뭄은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그냥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상황이고
건조해지는 거니까.
네. 홍수는 사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파키스탄 같은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빨리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는데 가뭄이라는 것은 특성상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가뭄은 한번 발생을 하면은 불을 끄고 싶어도 물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가뭄의 또 위험성은 뭐냐 하면은 식량 생산에 아주 결정적인 그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뭄이 발생을 하면은 산불도 발생하지만 식량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가뭄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온난화가 되면은 강수량의 경우에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고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가뭄 현상들이 심해지는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비가 막 내리쳐가지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다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진짜 가뭄과 폭염으로 완전히 말라가는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보면 중부지방은 사실 그동안에 여름에 이제 비가 좀 와서 괜찮았지만 남쪽은 가물었었잖아요.
네.
지난 겨울부터 계속 가물어서 뭐 봄에는 산불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게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올해는 가뭄이면 내년에는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라고 하는 건 우리 경험으로 알아요.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서울에 계속 살았으면 서울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건 대강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게 작년에 그 독일하고 벨기에에서 비가 200mm가 안 되는 비가 왔는데 200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비가 200mm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200mm 온다고 했을 때 홍수가 나서 그렇게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이 원래 굉장히 좁고 거기에 있는 그 다리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거는 그쪽의 기후가 한꺼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기후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조차도 거기에 기후에 맞춰서 자연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서프라이즈의 형태로 나타나면 아까 파키스탄은 우리가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났을 때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선진국이라고 해서 피해가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혀 그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IPCC 보고서에 따르면은 204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과거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제가 알기로는 IPCC 보고서가 꽤나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는 곳으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예측했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1.5도 상승한다는 것은 아까 뭐 잠깐 설명해 주시면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우리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폭염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뭐 집중호우도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계절이 변하는 게 있어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농작물을 우리가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을 해야 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사과 주산지가 이제 대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사과 주산지 하면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네,
그러네요.
예, 충청북도도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그 소백산 밑쪽에 있고 1.5도가 된다고 해서 그 사과 생산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남쪽에서 사과 생산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달라지는 생태계의 경우에도 이제 그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 그 기사에 보면은 백도대간에서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봄철에 온도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5월달을 거의 뭐 여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월달에도 막 25도 넘어, 최고 기온 25도 넘어가니까. 그렇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토양에서 수분이 빨리 증발해버리니까, 이 소나무가 4월, 5월달에 이제 그 새순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때 이 토양이 그 마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이 소나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때가 한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소나무가 그 고사하는 말라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에도 이런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개인적으로 뭐 우리 사람은 오히려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옷 입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뭐 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철에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겨울철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보통은 우리가 아, 따뜻하니까 좋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겨울이 겨울다워야지만 사실은 해충도 아. 온도가 낮아지면은 해 이제 벌레들이 이제 죽거든요. 알이 네. 많이 이제 죽으니까 해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는데 따뜻한 겨울을 지나게 되면은 이 해충이 그 다음에는 해충이 뭐 굉장히 그 많아지는 작년에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대벌레인가 그런
아,
것도 있고
뭐
그런 선녀벌레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이 해충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선녀벌레인가 뭐 선녀나봐 뭐
네, 굉장히 있는데. 낯선 벌레들이 우리나라에도 네네네. 많이 생겼잖아요.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벌레들이 네. 이제 겨울을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에도 또 그만큼 피해를 많이 일으키게 되니까 이제 먹거리 값이 올라간다던가.
이게 뭔가 되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 강수량의 변화로만 그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게 우리 주변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안 받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찾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폭염, 뭐 호우, 가뭄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그 태풍에 의한 비가 더 이렇게 많이 온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 10월 태풍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16년에 처음 그 10월 달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10월 태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의 진로도 좀 더 늦은 시기까지. 그런데 이게 10월 달에 태풍이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벼가 그때 거의 수확할 그런 때가 되거든요.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그 가보면 벼들이 다 쓰러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시작하면은 이건 거의 끝이 같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도미노처럼.
네.
근데 저도 여기서 느끼는 게 뭔가 저희 동네는 되게 막 쨍쨍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물레동에 살면은 뭐 염창동에는 막 비가 막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되게 가까운 지역인 것 같은데도 날씨가 이렇게 달라지나? 그렇죠. 뭐 이런 변화들을 저도 되게 일상에서 자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8월 8일 날 그 집중호우 내렸을 때도 네. 보면은 한강 남쪽은 거의 300mm, 400mm 비가 왔거든요.
네.
근데 한강 북쪽은 100mm 좀 넘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강 남쪽과 북쪽이 그 정도로 그 비가 오는 양이 차이가 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1998년 뭐 이때 이후에 확실하게 이게 그런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열대과일인 용과를 이렇게 따는 걸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용과를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IPCC 보고서에서도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 가장 시급한 거는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이 탄소를 줄이는 것일 텐데 좀 어느 정도 감축이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배출하는 양이 12톤 정도 돼요, 1년에.
한 사람이요?
근데 2050년까지 이거를 2톤 이하로 줄여야 돼요.
2톤 이하요? 한 명이 2톤인가요? 네.
그러니까 80% 이상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네.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도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걱정된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집중호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가뭄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사회 기반 시설도 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 피해를 입는 그 계층들이 보면 취약계층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파키스탄과 뭐 서유럽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도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더라도 그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극복할 수가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한번 피해를 입으면 가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 또는 최빈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에서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거고 세계적으로는 이런 그 또 최빈국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은 이건 2040년까지 1.5도가 상승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만큼 감축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축을 하더라도 1.5도까지 올라가는 건 그건 거의 확실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정해진 미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네.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온난화를 1.5도로 막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보다 8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뭐 아까 그런 최빈국과 부유한 국가 간의 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부유한 국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피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또 그 부유한 국가의 또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여러 차원에서 봐야 되는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서 인에쿼티, 불평등 뭐 이렇게 얘기한다 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것이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가 차원에서 선진국과 뭐 개도국. 그러면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은 그 온실가스 배출을 해왔었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그 배출을 함으로써 더 발전을 한 것도 있잖아요. 문명적으로나 그렇죠. 산업적으로나.
예. 거기에서 혜택을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가 내에서는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취약계층. 사실은 자동차 뭐 많이 몰고 다니고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취약계층들은 실제로 뭐 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훨씬 더 적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는 취약계층에서 많이 본다 하는 게 두 번째라고 하면 세 번째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거기 포함되지만 기성세대라고 하는 현 세대들이 미래 세대보다 더 많은 그 배출을 했는데 미래 세대가 그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있고 미래 세대로부터 그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마지막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은 인간이 했는데 자연 생태계에서 생물종의 멸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뭐냐면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10억 마리 정도의 그 동물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동물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겠어요. 생물종 멸종은 단순히 뭐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생물종이 멸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세 그 플라스틱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는 무슨 살충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네. 환경 그 오염 이런 서식지 파괴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후변화까지 있다 보니까 생물종 멸종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 실제로 가해자는 여기 있고 피해자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 여기서 잠깐 공지사항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동라이 성장을 위해 여러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간절합니다. 합방과 오디오 클립 플로우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곧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다양한 시도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뒷동라이 유튜브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그램 뭐 틱톡 계정 많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홍상지 김지아 기자 그리고 권원태 박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보면은 뭐 국제사회에서도 매년 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가지고 우리 뭐 이만큼 목표 정해서 또 다음에 다시 만나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든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가 기후위기 상황이다라는 공감대는 국제사회에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목표치들이 되게 공허한 말잔치다라는 비판은 늘 뭐 환경단체에서든 아니면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전문가분들은 늘 하시잖아요.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에 그 코로나 네. 발생으로 인해서 줄었어요, 그때.
인간의 6%. 활동이 줄어서요?
근데 2021년 발생량 내지는 2022년은 지금 그 이전으로 이미 그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말잔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감축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숫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원래 1년에 7%씩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7% 줄었던 거는 비슷하게 줄었던 거는 코로나가 발생했던 그 해, 2020년 그 해.
유일한가요?
한 해뿐이에요, 지금. 네. 그 이전에도 배출량이 줄었던 경우가 대부분이 세계 경제에 그 막 큰 그 뭐 무슨 사태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그때 조금씩 줄었지만 나라별로 보면은 비교적 그 배출량 감축하는 거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특정한 몇 개의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더 이상 감축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가장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네. 있잖아요. 매년 열리는 네. 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사실은 전 세계 지도자급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위기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48%니까 거의 반이죠. 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후변화 대응 실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분들이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내에 가장 큰 위기 요인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걸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이게 그것 자체가 정말 이게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진짜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 잠깐 감소가 됐다가 다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고로 온실가스량은 곧 어떤 나라의 경제활동에 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막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어딘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를 타개하는 문제가 더 좀 뒷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경제부터 살리고 봐야 네.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그렇죠. 인식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뭐 유럽 국가들을 많이 꼽잖아요. 그럼에도 이 유럽 국가들조차도 최근에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침공 이후에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면서 석탄 발전소를 뭐 재가동하겠다는 등 뭐 저탄소 정책을 유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문제는 진짜 풀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일반인인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박사님 같은 전문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대응하는 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 자체에는 정말 그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네. 당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거를 개발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얘기하는 게 바로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하다 보면 또 이게 그 이해 충돌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밭이나 또는 산지나 이런 데에다가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산사태 문제도 있었는데 물론 그게 그렇게 보도된 것만큼 심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네.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술 개발해야 돼요. 이거는 기술 개발은 어떤 개인이나 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실가스 감축하는 거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1리터 가지고 자동차가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보통 뭐 연비 10km, 20km 안 돼요.
그렇죠.
10km를 간다고 치면은 온실가스가 2.3km가 나와요. 1L를 쓰면 2.3km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뭐 자동차를 혼자서 1인이 쓰는 자동차를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하면 그만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소나 양이나 이런 그 초식 동물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류도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1.5도인데
네.
1.5도를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83%인가를 이렇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 대비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1.5도가 아니라 2도 또는 2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세계 평균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폭염이 두 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런 극한 현상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거를 그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적응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당장도 적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5도 올라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5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일단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
응? 네.
지난번에 우리 대선 때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거의 사라졌죠.
네. 뭔가. 네. 저는 그거를 유권자인 우리가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 듣동라를 보시는 네.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이게 내일이잖아요.
그럼요.
대부분의 아마 이거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 2100년까지 사실 겁니다.
네.
2100년까지 그러네요.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MZ세대는 당연히 2100년까지 사는 거죠. 그런 걸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될 것인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뭐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 얘기한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후변화 적응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정책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다각도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뭐 줄이고 내가 조금 뭐 고기 덜 먹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간에 바뀔 문제일까? 소극적이어지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맞아요.
그리고 각 나라 정부 쪽에서도 확실한 대책 같은 것들이 계속 더뎌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뭐 개개인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 그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당장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말 다각도로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은 모든 거를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학회라는 거를 그 설립하게 된 그 계기도 혼자서 얘기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혼자서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처음인데요. 제가 했던 이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뭐 두 분 다 너무 정리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서머리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뭐,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같은 거 열리면은, 뭐, 그런 개발도상국들? 아, 우린 참여하지 않겠다. 우린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데 너네는 먹을 거 다 먹어놓고서 왜 이제서야 우리 다 같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라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번 뭐 파키스탄 사태에서도 파키스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놨을 만큼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은 기후변화의 피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저는 또 고민이더라고요.
그 당사국 총회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ND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온실가스 감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NDC에는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도 있고 기후변화 적응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낸스 뭐라고 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GCF라고 있잖아요. 녹색 기후 기금.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진국들에서 기금을 모아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을 어떻게 잘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처음에 약속했던 것만큼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국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감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짚어주고 싶어요.
그렇구나. 거기에는 사실은 그 기금을 마련하는 문제.
그렇죠.
예, 또 있는데, 거기에 뭐, 기금이 모아지고 있긴 하지만, 생각 많지로.
약속했던 네, 것만큼은 아닌 것 같다. 정확하게 숫자는 네네네.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런.
사실 또 분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얘기하다 보면, 식량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물하고 식량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가뭄, 그다음에 또는 식량.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 우리가 유럽 얘기했고 미국 얘기하고 파키스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데 이제 호른 오브 아프리카.
네.
그 지역이 지금 가뭄이 엄청 맞아요. 심해요. 그래서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하다는
그런데 소식을 접했습니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거기는 또 메뚜기 때가 또 창궐해 가지고 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량 문제, 그렇다 그러면 식량을 솔직히 우리 저기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 어떻게 이거 식량 같은 거 배분하는 것도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배분.
네, 배분의 문제, 배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배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쪽에 관심 있어 하면은 그런 쪽에 내가 좀 더 그 관심을 가지고 국제기구에 가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먹을 거를 못 먹게 되면은 이게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것도 네. 커지고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홍수가 나면서 이게 전염병 같은 네. 것도 많이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디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있는 사회 분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은 이게 뭐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국제 개발이라던가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이상기후가 점점 더 많이 더 크게 일어날 거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런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장단기적인 대책들로 말씀을 이미 해주신 것도 있지만 조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40년까지 일단 그 온난화가 1.5도 되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이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 지방마다 이런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흰남노가 왔을 때 그 포항 포스코의 경우에 지금 엄청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지금 뭐 3개월 정도 지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포항에.
오.
이번에는 340mm 정도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200mm가 넘는 것들이 대부분이 1990년 이후에 발생했더라고요. 그 이전엔 없고.
네.
첫 번째에는 이런 그 극한현상들이 이미 그 예전보다는 더 자주, 그 다음에 더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포항제철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하천이 범람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하천이 범람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일단 지금 당장도 시급한 그런 문제다 하는 것 얘기할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도 당장 해야 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있는 거죠. 정말 무엇을 장기라고 해야 되고 무엇을 단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온실가스 감축과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야 되지만 적응 문제는 우리가 20년 정도를 앞을 보면서 적응 문제는 해결을 나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또 적응이 또 달라져야 될 거니까 그리고 2050년까지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행을 함으로써 진짜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걸 하면서 저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과학 정보라고 생각해요.
아, 정확한 정보들.
예. 데이터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각 지방에서도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우리 지방에서는 가장 많이 배출되는지 그중에서 우리가 먼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의 포인트는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도 세우고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과학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것도 점검도 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제 그 무역 뭐 이런 데에서도 이미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얼마가 되면은 뭐 이거를 무역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수출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걸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은 기업의 그 존망에도 그쵸. 당연히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우리가 나서서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 개발하면은 우리가 이 기술을 다른 데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진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늦춰서 할 것인가 우리 예전에 그 시험 보기 전에 뭐 분치기 뭐 이런 거 한다는 게 벼락치기 하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늦었어요. 빠른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미 지금부터 해도 벼락치기다. 아, 오늘 진짜 박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좀 더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는 그 기후 적응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뭐 제똥라에서도 꾸준히 방송을 해왔지만 하면서 좀 요즘 들어서 자주 하는 생각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은 산업 구조 자체도 많이 변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비용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는 걸까? 사실은 그 문제는 당장 우리 개인한테도 전기세 인상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그런 세금 문제로도 올 수도 있는 건데 당장 뭐 세금 좀 인상한다고 해도 각 가구마다 부담과 저항이 큰 게 사실이잖아요. 박사님께서는 국제사회나 기업을 넘어서 각 개인이 현재 기후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네,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요. 전에 그 엘고가 쓴 책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너무나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다들 적금도 들고 계시죠. 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미래를 위한 적금. 왜냐하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이고 기후변화 적응이다.
네.
적금을 드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득이 어떻게 돌아올지. 그러긴 한데 얼마 전에 제 기억에 8월 8일 날 수해 일어났을 때 어떤 빌딩에서 비가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물막이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안 봤다. 근데 그것도 예전에 해서 피해를 안 봤는데 그 이후에 그걸 보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괜찮았다. 그거 보고서 저는 아유, 훌륭하신 분이다. 그분이 처음에 투자할 때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필요 없는데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득을 받잖아요. 그 이상의 이득을 받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눈으로 우리가 구체화시키긴 어렵지만 어떤 이런 예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오셨거든요. 와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기후변화 관련한 뉴스를 만들 때마다 아, 이 방송은 진짜로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방송은 진짜로 귀에 꽂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된 방송이었어요.
이거 스크립트까지 많아서 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듣동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